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찬미합니다.
지난 이태리 성지 순례를 가서 순례지 중에 세 군데가 성체성혈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만치아로라는 곳이 한 군데 있었고 또 볼세냐라는 곳에 또 성당이 또 성체성혈 기적의 성당이었고 오르비에또라는 곳이 또 볼세냐랑 연결된 또 성체성혈 기적과 연결된 곳이었습니다. 세 군데 다 이제 그 증거들을 기적의 증거들을 보존하고 있는 그런 성지들이었는데 뭐 오르비에또 볼세냐에서 이제 미사를 드릴 때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강론을 제가 안 했습니다. 그 제가 준비한 강론 안 하고 제가 본당에 와서 그 적당한테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또 이번 주가 성체성혈 대축이려가지고 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적으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적다 보니까 이게 하여튼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대축이니까 괜찮겠지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오늘이 저기 오후에 골프대회가 있어가지고 오늘 이런 날 학교 같으면 오전 수업하고 오후에 운동회 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더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중간에 딱 잘라버리니까 오늘 강도는 짐승 얘기만 하다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볼세냐 오르베뚜 얘기는 제가 못했거든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 그 얘기는 다음에 드리고 오늘 본당 골프대회가 뭐 본당의 날이랑 야외산 행사 중에서는 제일 큰 두 가지 같아요. 상반기에 골프대회 한 번 또 하반기에 본당의 날 한 번인데 또 오늘은 또 골프대회라시죠. 그래서 중간에 뭐 첫 번째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속에서 또 즐거운 시간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매일 바치는 이 미사, 이 미사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미사라는 것은 미사라는 전례는 제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제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모습 하나가 제물을 신에게 바치는 모습입니다. 그걸 보통 제사라고 또 하죠. 그래서 제사라고 또한 불리우는 가톨릭의 미사도 미사 때마다 제물을 하느님에게 바칩니다. 그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몸과 피가 되죠. 하지만 이 제물 때문에 미사를 다른 제사와 마찬가지로 미사를 제사라고 부르게 되는 공통의 특징이 되면서 반면에 동시에 이 제물의 특수성 때문에 다른 제사와 이 미사를 구분짓게 만들어주는 무엇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미사라고 불리우는 제사와 제사라고 불렸던 제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미사와의 좋은 비교 대상이 되는 제사라고 불리는 제사는 뭐라고 해도 어디겠습니까? 구약의 제사가 되죠. 구약의 제사는 일반적으로는 성전에서 바쳐졌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바쳐졌는데 완전히 100% 바쳐진 건 아니고 이제 다른 지역의 산당에서도 제사가 바쳐졌는데 이제 그거를 성전으로 모으려고 이제 완전히 뭘로 애를 썼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의 성전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 요베 이후에 주룹바벨이라고 주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셨던 곳과 다시금 신약 시대로 와서 가장 화려했다고 얘기되는 헤로데 대왕의 성전으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만 그 새 성전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죠.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벽만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를 상상할 때 우리나라에서 추석이나 설에 각 가정에서 가정별로 행하는 제사를 생각하면 상당한 오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굳이 한국의 제사상을 가지고 상상을 이어본다면, 연결시켜본다면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상의 음식을 모두 싸들고 서울에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그 음식을 광장에 모두 쌓아놓고 모든 사람들이 합동으로 제사를 지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예루살렘의 성전 제사를 어느 정도는 잘 떠올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중앙 집권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매일 바쳐야 되는 상번제가 있습니다. 민수기 28장에 따르면 매일 1년 된 어린 순양 두 마리를 바치라고 합니다.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를 바쳤겠죠. 또 매주 안식일이 되면 매일 바치는 두 마리의 양에 두 마리의 양을 더 붙여서 바칩니다. 안식일은 네 마리입니다. 그리고 매달 초하루가 있습니다. 그날은 황소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순염소 한 마리가 추가가 더 됩니다. 이것만 해도 한 달이 제법 바빠 보이죠. 매일 쉬는 날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큰 명절이 1년에 몇 차례씩 있듯이 이스라엘에도 유대교와 연결된 큰 명절 절기가 또 있죠. 특별히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과월절, 부활절과 연결되는 과월절과 오순절, 성령 강림 대축일과 연결되죠.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대표 명절이 되는 과월절은 거의 국가적 대도축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원칙으로는 가정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성전에 과월절 기간 동안 바쳐야 됐기 때문에 성전들이 사람들과 양으로 꽉 찼다라고 한 겁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성전의 문을 닫고 사람들을 한번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께 한번 드리고 그들이 제물을 바치게 하고 끝나고 나면 다른 문으로 그 사람들을 퇴장시키고 다시 그 문을 열고 다음 군중이 입장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과월절 동안 바쳐진 양의 숫자가 25만 마리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아마도 과장이 보태진 숫자라고 보고 여튼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규모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초막절의 제물의 규모도 압도적입니다. 민수기 29장을 보면 초막절 7일 동안 황소 70마리, 순양 15마리, 어린 양 98마리, 순염소 7마리를 바쳤다고 합니다. 구약시대 유다교에서는 70마리 황소라는 숫자는 온 세상 민족을 위한 제사로 상징적으로 해석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 양적 규모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 정도 될까요? 율법상 절기에 따라 지내야 되는 제사는 이 정도의 규모이고 실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비상시적으로 하지만 매일 바쳐지는 제사의 규모도 엄청났습니다. 그 비상시적 제사라는 것은 개인의 속죄제, 우리로 지금 고해성사가 되죠. 그걸 비롯해가지고 감사제사, 서원제사, 정결례제사, 또 출산 후의 제사, 또 순례자들의 봉헌 등 개인이 성전에서 청하는 제사가 매일 넘쳐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사실상 거대한 도축장이자 예배의 장소였고 또 거대한 주방의 역할과 같은 기능들을 고기가 제물에서 이제 그 제단에서 구워지니까 그걸 곧바로 또 먹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한 역할들을 기능들을 동시에 수행하는 현실적으로는 정말이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른 새벽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을 겁니다. 밤샘 당번 사제들이 있었을 테고 동이 트기 전에 제단의 재를 정리하고 밤새 태운 재물을 처리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단의 불을 유지해야 했을 끄트리지 말고 유지를 잘 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다시 시작된 하루에 제물을 바치는 예식이 시작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결코 조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짐승의 울음소리와 그 짐승들이 죽을 때 내는 비명소리가 섞였을 것이고 제사장들의 외침에 가까운 기도가 있었을 테고 중간중간에 나팔이 울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바치기 위해서 모인 군중들의 움직임과 웅성거림이 끊임없이 이어졌을 겁니다. 그럼 그 성전의 냄새는 어땠을까요? 일단 피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 피냄새와 섞여서 고기를 태우는 냄새와 지방을 태우는 냄새 그리고 제물이 되는 짐승의 원래 냄새까지 온갖 냄새가 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역한 냄새들을 지우기 위해서 사제들은 지속적으로 향을 또 따로 올렸을 겁니다. 이거를 사제가 몇 명이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약을 보면 그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지카리아가 그 자기 당번이 되어서 성전에서 봉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많은 사제들이 당번을 짜서 이 일을 돌아가면서 행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유대교는 왜 이렇게 수많은 짐승들을 제물로 성전에 바쳤겠습니까? 그들은 가장 귀한 것을 하느님에게 바친 건데요. 양이나 소가 짐승 가운데서 가장 귀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하느님에게 바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무엇보다 몸에 깃들어 있는 피와 연결되어 있다고 여겼죠. 짐승이든 인간이든 피를 많이 흘리면 죽었기 때문에 그 피가 바로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피는 하느님의 영역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피는 먹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닿는 것조차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러한 구약의 제사는 인간의 계급과 철저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부유한 사람은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 소를 바칠 수가 있었고 중산층의 사람들은 양을 바쳤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쳤습니다. 가난인들은 비둘기만을 바치라는 게 아니라 소를 바칠 수 있지만 돈이 없었기 때문에 비둘기를 바친 거죠. 그래서 구약의 짐승 제사는 이미 인간의 계급을 그 바탕에 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짐승은 하나의 대체제였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따로 있고 그 인간이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다른 짐승의 생명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그 짐승을 통해서 자기 죄를 씻었다라는 겁니다. 큰 걸 갖다 바치면 더 큰 속죄의 기쁨을 인간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죠. 신약의 예수님은 이 모든 구약의 제사의 한계를 초월하게 됩니다. 사실 생명 가운데 가장 소중한 생명은 짐승의 생명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생명이죠. 제사 때 생명을 바친다면 인간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생명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자발성은 인간에게는 없죠. 왜냐하면 인간은 생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태어나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권한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 권한의 오롯한 주인은 하느님이시죠. 그래서 오로지 하느님만이 그 생명에 대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생명의 주인께서 그 생명을 인간을 위해서 바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것의 주인이시기에 그 결심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십자가의 제물로 바쳤다고 해서 그 아버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창세기에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느님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고 그 이삭을 제물로 그대로 바쳤다면 그 이야기는 엄청난 논쟁을 가지고 있겠죠. 이게 바로 하느님의 자리가 됩니다. 그렇게 하느님은 인간에 대해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그 생명을 인간을 위해서 내어놓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신약의 제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빵과 포도주에 담아주셨습니다. 빵과 포도주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삶의 근본을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되었든 가난한 애가 되었든 노인이 되었든 아이가 되었든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식탁에서 근본이 되는 음식에 당신의 생명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생명을 빵과 포도주라는 근본적인 음식에 담아주심으로써 당신이 마련하신 제사에 보편성이라는 교회의 가치를 더해주신 겁니다. 지난주에 강론 때 언급을 했지만 보편성은 하느님의 사랑의 신학적인 표현, 딱딱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생명을 인간에게 어떤 인간적인 조건으로 제한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이 원하기만 한다면 그 누구나가 하느님의 식탁의 자리에 언제든지 초대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는 단 한 번의 십자가를 매일 재현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매번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로 재현한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불가능한 일을 그래서 그 생명을 빵과 포도주에 담아주심으로써 우리는 사실 아주 간편하게 그 엄청난 신비를 매일 제대에서 반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반복해도 성당의 제단은 이제 피로 물들거나 살이나 지방의 역한 냄새로 덮이거나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사는 이 미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체성사는 사실 너무나도 많은 성사적인 의미를 교회적인 의미를, 또 문명사적인 의미를, 또 문화사적인 의미를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인간 삶의 가치를 품고 있는 신비입니다. 그 무궁한 가치들이 빵과 포도주에 고스란히 담겨서 하느님의 사랑을 매일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성체성사이다 보니까 그것을 글이나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언제나 어렵고 버겁고 할 때마다 부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빵과 포도주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과 매일 만나는 존재들입니다. 그 만남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꾸준하게 또 잘 이어나가야겠습니다.